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의 아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키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저 알 것은 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안 들리네. 베드로후서가 3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말씀입니다. 근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아니, 11절까지가 서론이라고 하면, 이제 1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본론 부분에서 시작되는 말씀드립니다. 이 12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읽었었는데요. 우리 12절부터 한절 한절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름으로 했습니다. 이 그름으로가 처음에 이제 11절 그 우리 1장 1절에서 11절 말씀만에 보면 구체적으로 힘써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그런 부분을 쭉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면서 그름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지금 유언 같은 말씀을 하면서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찌 보면 베드로가 가장 간절하게 아니면 그 체험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었는데도 더욱더 이제 그 가까이 있는 수제자로 역할을 하면서도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마음들이 이렇게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삶이었는데 결국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12절부터 이 말씀하실 때 너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하려 하노라 또 13절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자꾸 반복합니다. 왜 반복하냐면 베드로가 자기 의지나 자기의 어떤 그 생각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결국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자꾸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제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자꾸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자꾸 일깨워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 말고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베드로가 늘 그 부인하고 잘못된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은 베드로가 이렇게 실망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부터 해서 자꾸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자꾸 까먹는 거죠. 자꾸 망각하는 거죠. 망각하니까 베드로가 자꾸 일깨워준다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보면 이 장막 나오는데 이 장막이라는 것이 15절에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내 여기도 좀 생각나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 베드로가 말하면서 13절에 있는 이 장막은 곧 베드로가 이제 죽음 임종을 임박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게 육체란 말인데 지금은 육체에 거하지만 곧 자기는 이제 어떻게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2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베드로의 그 자기가 죽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자기도 분명히 알지만 그 장막 안에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들 자꾸 일깨워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를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이란 말이잖아요. 질그릇의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연약합니다. 잘 깨어지기 쉽고 또 금방 더러워지죠. 질그릇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보배로운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자지만 우리 육체 자체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쉽게 더러워지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지만 예수님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이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재림에 대해서도 나오고 종말에 대해서 나오는데 임박하게 자기는 곧 이 땅을 떠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삶이지만 곧 죽지만 너희들에게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자체가 너무 연약한데 그 연약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니까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이 너희들이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깨달아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는 삶이 삶 중에서, 우리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는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압니라 하면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 이거는 옛날에는 공고이 많은데 헛된 이야기라는 거죠. 신화 같은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부분, 그걸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또, 그 변화산상의 그 사건들을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직접 봤지 않습니까? 그 본 사건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봤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봤는데,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고 초대 교회에 보면 124도나 500여 명의 어떤 그런 제자들이 봤다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제 제자들이나 여기에 지금 너희가 하는 이 너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거든요. 이 믿는 자들 너희가 자꾸 망각하고 까먹는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없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어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이 마지막에 어떤 성경의 예언, 자꾸 뒤에 부분 보면 예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예언이란 말이 곧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계시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 이 계시라는 말씀이 너희들 스스로가 어떻게 알려고 해서 알아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자체가 결국은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게 계시고, 그 알미 너희들 삶 속에 계속 일어나려면 결국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임종시에 죽기 얼마 전에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후서를 받는 이 수신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죠. 많은 철학자 중에서 뭐 사르트르도 있고 또 뭐 케로 쾌거도 있고 여러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임종을 보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프랑스의 그 철학자가 굉장히 자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외쳤고, 또 그분이 그 사르트르가 거의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철학자가 죽을 때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는다는 게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막 이렇게 끝이 안 좋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는 철학자로서 자유를 막 외쳤지만 임종을 딱 보고 죽음을 보고 이제 사르트르가 죽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르트르가 죽고 나서 이제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왜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자유를 외친 철학자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막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신문에 어떤 무명의 어떤 독자가 기고를 한 내용을 보면 사르트르가 그렇게 저주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돌아갈 고향을 몰라서 그렇다고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유명하고 대단한 철학자라고 하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갈 고향을 모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을 알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우리 여기 17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듣는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는 게 당연한 우리의 본분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우리의 고향, 본향에 대한 소망이나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성도가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본을 보면 예수님은 첫째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우리의 구원자로 이렇게 오게 하시고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물론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셔서 예정되어셔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담당하셨는데 결국 그 담당했다 하셨다는 것이 순종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함뿐만 아니라 또 그 순종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장면들이 공간복음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그 경륜에 따라서 그것을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함에 있어서 같이 갔던 것이 뭐냐면 기도였다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또 성경에 보면은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삶의 본을 보면 순종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3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어떤 연속성 속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베드로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자꾸 까먹고 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함과 동시에 기도 생활, 어쩌면 기도가 병행되어지고 그 기도가 병행되어지면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덮어가지고 띵 했는데 제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아 맞구나 싶은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쁨에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셨는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냐면 전하셨다는 거죠. 정인의 삶을 사셨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결국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결국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고 기도고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정인의 삶이라는 거죠. 아까 철학자 이야기도 했지만 철학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그 원인이 그렇게 비참한 삶을 고백을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천국에 대한 그 본향에 대한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독자의 말처럼 우리는 분명히 갈 고향에 대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결국은 정인의 삶, 증거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고 그 마땅한 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근거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 이 짧은 인생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나 사도들도 그렇게 사셨고,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는 지금 복음 가득한 교회가 또 당대 세계 복음화라는 주님의 이 뜻들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시지만 그런 삶 중에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정인의 삶, 정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해외 사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가까운 데부터 이제 교회 안에부터 이웃까지 그런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까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에서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재림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17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주님의 16절에 보면은 그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데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도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제 우리 그 목사님도 그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거의 말 안 하거든요.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선교 단체 아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만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모르는 선교 단체 속에서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자들이 저희들이 아니잖아요. 딱 정해놓고 뭔가 이렇게 이단적인 그런 게 믿는 게 아니면 성경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너무 많이 있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사단이 숨겨버리고 또 알지 못하게 하고 계시 이제 정언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라서 그런 것 같고 또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에 당세복을 한다는 이 의미 자체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찌 보면 그 복된 너무나 귀한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고 그런 우리 성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자꾸 자기가 가까이 있음에도 결국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자꾸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어떤 그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결국 말씀 안에서 너희들 자체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들은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결국은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결국은 정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매일의 삶 중에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고 특히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는 몇 개월이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빠른 그런 세월을 보내는 성도님들과 교회인데 그런 빠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은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과정들을 겪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고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베드로에 있던 마지막에 유언하듯이 말하는 이 고백처럼 날마다 까먹지만 날마다 잊고 살지만 결국 믿음의 덕을 해서 마지막에 형제 사랑을까지 더하는 그런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견인 속에서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중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순종이고 또 날마다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의 삶에서 결국 우리가 전도하는 삶,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또 많은 어떤 바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헛된 인생, 낭비하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14개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위에와 해외 사역자들 위에와 또 제자들 위에와 우리 귀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다짐하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